같이 한번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하나의 단일 본질이신 것과 그 안에서 삼위로 곧 그들에게 교환할 수 없는 특성을 따라서 구별되게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부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근원이시며 시작이십니다. 성자께서는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성부의 형상이십니다. 성신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각기 그 특성들로서 구별되는 위격이시나 이세 위격이 오직 한분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신은 성부도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심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분된 세 위격은 서로 나뉘거나 혼합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우리의 살과 피를 입으신 것도 아니고 성신께서 그러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성자께서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신 없이 계신 적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는 하나의 동일 본질 안에 계시고 영원히 동등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첫째 되신 분도 또한 나중 되신 분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세 위격은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에서 모두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8조는 삼위일체에 관한 진술입니다.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경구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이해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부인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영혼을 잃을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경구죠. 이해하려고 애쓰면 정신을 잃고 부인하려고 애쓰면 영혼을 잃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는 삼위일체 교리의 극단적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는 기독교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어쨌든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여러분들은 이단자의 목록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가? 뭐 이런데 읽으신 바예요. 하나님은 단일 본질이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 곧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래서 서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분리될 수 없는 한분 하나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우리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영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 물론 이제 person이라는 말을 뭐 인격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게 인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존재성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존재론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지 아니하셔도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그분의 삼위일체됨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사역이나 구원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삼위일체됨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파악하는 방식은 그분께서 자신을 창조와 구원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파악하지 이런 방식을 가리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곧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삼위일체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면 경륜적 삼위일체, 즉 창조와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뭐 창조사역을 하지 아니하셔도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셔도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늘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성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죠. 제일 먼저 무엇으로 드러내었습니까? 창조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이 이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창조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함께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사에게는 성자, 성부, 그 다음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는가? 역시 개입하였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개입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문맥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삼위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부를 가리키는 또 어떤 경우에는 성자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성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 부활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구원의 효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미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분의 삼위일체 되심은 창조사역과 그리고 구원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단일 본질로 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이에요. 개혁교회가 다른 복음주의 교회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면에서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많이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묵도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항상 그냥 성부와 성령을 제외한 성부를 항상 떠올리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혼 없이 육체만 여기 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삼위가 항상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성부가 성자와 성령 없이만 나타나고 성령이 또 성부와 성자 없이 드러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지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최선의 대답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전 과정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전 과정도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존재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일으키시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속죄 방식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도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속죄와 성육신과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지하고 그래서 그것은 그 신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이해할 바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면에서 삼위일체적이라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삼위일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다른 데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복음을 이해한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삼위일체를 통하여 발생되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결국은 삼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끝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8조부터 11항까지 8조부터 11조까지를 쭉 살펴보시면 총 네 번에 걸쳐서 삼위일체 교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우느냐?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경이 계시한 만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냥 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 모르고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기도의 내용이나 그분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신앙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그런 식의 은사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때는 아니 교리 시간에 이렇게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기도해서 혹은 저런 표현을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 성도들하고 주고받을 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의아스러운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채 그저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만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은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관건은 그거지요. 어떻게 3 equal 1이고 1 equal 3이 될 수 있느냐? 3이면 3이고 1이면 1이지. 어떻게 3이 1이고 1이 3이 되느냐? 웬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경륜적 방식으로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이걸 인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으로 자꾸 이 어떻게 세 분이 3위가 하나고 하나가 또 셋이냐 이걸 이제 인간 이성으로 풀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셋을 고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삼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다 하는 것을 너무 또 고집하다 보니까 또 어느 쪽으로 가게 되죠? 바로 유대인들의 유일신론, 성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필요한 일에 수종되는 에너지와 힘을 공급할 뿐 그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마치 성령을 자기가 막 보내고 막 불러들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취급하게 되는 일들은 삼일체 교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 한 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1인 3역 하는 것처럼 설명해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회자고 집에 가면 아내고 또 부모님들에게서는 아들이고 해서 이 3역을 한다. 그래서 뭐 삼일체를 설명할 때 뭐 에너지, 빛, 열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요. 식물, 뿌리, 줄기, 뭐 열매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게 다 뭡니까? 양태론 2단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당연히 이 세상으로 비유할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세상에 다 드러나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범신론 아닙니까? 불교. 신성의 모든 것이 다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라는 존재, 즉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성이 이 세상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따라서 인간의 이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설명해서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 구분은 되지만 단일 본질로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열지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진술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서로 교환할 수 없는 특성을 따라 구별되어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특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속성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은 신적 본질 안에 존재하는 삼위는 삼위 중에 각 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각각 구분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삼위가 한 신적 본질을 가졌지만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성부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죠? 1인 3역 하는 일이 되고 말지요.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할 수 없는 속성으로 구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부는 어떤 존재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인이고 근원이요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자는 성부께서 낳으셨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존재의 시작,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존재성까지라도 성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잠언 8장에서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자 예수를 가리키죠. 지혜를 가리키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성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살릴과 오일리압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성자 안에서의 지혜를 함께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부는 이런 면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근원과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이요, 지혜요, 그 다음에 성부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라는 말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시하는 거죠. 인격적 존재는 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왜 고문이 필요합니까? 왜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해요? 인격적 존재는 화학 성분 분석으로 인격적 존재 갖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자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지혜에서 욥기,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에 나타난 이 모든 지혜의 총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말 알게 되어지면 바로 그 지혜사가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의 지혜를 습득한 신자의 삶의 다양한 국면들이 드러날 때는 때로는 보증 서는 것으로, 그죠? 때로는 어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잠언이나 욥기 그리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형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자를 보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또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뭐 낳으셨다라고 말하니까 자꾸 또 어떻게 생각하지요? 육적인 출생의 방식을 자꾸 떠올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때문에 편의상 제1위 성부, 제2위 성자, 제3위 성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의 시작이 성부가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성자고 3위가 성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적 출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그죠?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출생의 방식으로서의 낳음은 아니다. 그래서 영원적 출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성자가 낳음바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부께서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들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아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죠. 성경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신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힘이시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당연히 단일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 신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라고 말했지요. 그 말은 성령도 편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는 이런 고린도전서 2장의 표현들은 그분이 전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갖고 있는 모든 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능력과 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지요? 사사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올리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금속과 나무와 보석을 가지고 아주 공교롭게 예술적으로 잘 디자인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인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이나 입다나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죠? 삼손처럼 우리에게 무슨 초인적인 힘을 주시나요? 헐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죄죽임의 역사가 나타나고 율법 순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과 힘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서로 교환할 수 없는 특성,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은 또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나버리면 참 좋은데 자꾸 왔다 갔다 하지 그죠? 하나라 그러니까 셋이라 그러고 그래서 셋이 하나라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라고 하니까 또 셋으로 또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귀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리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부죠. 그런데 이런 구분된 윗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 사상이 생겨나는가 하면 뭐 성부 순환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고난을 당하신 분은 성자인데 성부께서 고난을 마치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요. 이런 개념들을 왜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그분이 교환할 수 없는 소성을 갖고 계시면서 구분되지만 그러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죠? 어떤 이단들입니까? 사벨리우스, 양테론 이단, 그 다음에 아리우스. 아리우스 이단은 뭐죠? 성단은 하나님께서 낳은 최고의 피조물이다. 그죠? 피조물이지, 신적 소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만들어지고,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 전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10시에 나와가지고 뭔 그런 공부를 하느냐.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될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보여주고 진술까지 해놓고 이렇게 좋은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그 얼토당토 안 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상이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사실 조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어디에 넘어갔느냐 하면 어디에 넘어졌느냐 하면 이 삼일체 교리에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넘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서 자신도 아버지께로 도왔으니까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걔가 아니죠. 그죠? 성부로 도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놀란 거죠. 또 하나 놀란 것은 뭡니까?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의 속어 넘어집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삼일체 교리를 앞으로도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물론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말씀도 물론 하긴 했습니다. 뭐 외선의 힘이 더 신한 고백 사이드로 윤답 도로 드신 줄 알 때 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도 새롭게 또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공부하고 또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삼일체 교리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방식. 이게 삼일체 교리가 모든 신학의 근거와 그 틀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게 잘 갖추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삼일체 교리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저 신학자들의 또 목회자들의 전유물일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믿고 이해해야 될 필수적인 교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삼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경륜 삼일체 과정 가운데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해하고 또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어떠하심 안에서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